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요엘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오늘 오순절 이 강림 사건을 해석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그림 안에서 이 성경 전체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다음은 뭐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구절 또 한 단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넓게는 한 장, 조금 더 넓게는 한 권의 전체,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성경 66권 전체 안에서 그 한 단락, 한 본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안에도 단순히 우리가 요 단락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고 좀 더 넓게는 성경 전체 안에서의 이 본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내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텐데요. 그 전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15가지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을 보고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까? 예, 알코올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만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성령께서 주도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열매들이 나올 때 그 열매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드러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니다, 뭔가에 심취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서 드러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뭔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하게끔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목회 고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한결같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할 때 절대 목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목회가 된다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검을 휘두르는 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 무사, 검객은 자기의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다 뺄 때 진짜 검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주도적으로 내 인간적 힘을 부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게끔 나를 내맡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해볼 때 제 힘으로 막 하고 나면요, 나중에 설교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를 주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끔 맡겨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하고 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편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에 심취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이어서 한번 이제는 16, 17, 18절 우리 한번 세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의 요해를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왔던 인용해 왔던 요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 동일한 말씀이 요엘 2장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는데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누구도 제한 없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는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어른들에게만 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둠의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 나이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영적인 어떤 관계도 구조 안에서 봤을 때 최고 탑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들려져요. 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우리 6월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우리가 3일부터 3일 동안 BBS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시니어 DT, 우리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함께 그룹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있고요. 또 6월 2일 날 주일에는 우리가 5주 동안 했었던 우리 타이거 사커 슈즈, 타이거 사커 우리 고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세레모니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달이에요. 여러분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도록,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잠시 방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내세요. 이 어릴 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 대학 청년부, 우리 EM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낙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세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 환경 가운데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그 세대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잿더미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땅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민사도를 봐도 그래요. 처음 이민왔던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신앙 안에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특별히 한국 안에 이 젊은이들 안에 좌절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또한 늙은이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뭐 내가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85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얼마든지 그 영혼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참 보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그 어르신들이 영적인 역할들을 너무 잘 감당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영적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어르신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스스로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드러나진 않지만 기둥과도 같은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도함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헌신의 자리에서 그 모델링이 되어줄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부어진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환상과 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게 돼요.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날 한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계속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787년에 그 영국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정치가로서 그냥 일평생 그냥 정치를 하다 살아간다, 이게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었고요. 정치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는 내가 반드시 정치가로서 이 영국 땅에 이 노예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겠노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죠. 비전이었죠. 이걸 붙잡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국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겠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라는 이 명확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잡,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잡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섞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뭐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뤄갈지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그 신방을 갔다가 한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철저하게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대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그룹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자기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도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분의 삶이 보통의 사람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달리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는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가치관이 있고 저 사람 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신자가 정말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해도요, 그 안에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저 사람들의 인생은 뭔가 가치 있어 보인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떨리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거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